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회개와 회복을 위한 30일 특별 새벽기도 이 셋째 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부흥을 주제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진심 어린 조언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반응에 민감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24살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 이런 저의 이 타인을 생각하는 민감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제 아버지께서 이 목회 선배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이 해주신 조언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나야,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냥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진실한 중심의 생각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교훈이 이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함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먹는 사람한테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맛이 맛있는데 맛이 어떻게 맛이냐, 괜찮냐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 편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목회의 선배님이 이 사무치는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새로운 힘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의 원동력은 아마 내가 가장 못하는 거,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거나 또 넘어지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노래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 시인의 조언을 듣는 대상은 영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마도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이 악한 자들과 또 의로운 자들 간의 이 대조 또 갈등이 양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의 삶의 형편은 이렇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편하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걸까? 아마도 시편 기자의 이 신앙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또 현실에서 느끼는 이 큰 괴리, 이 차이 때문에 이 혼란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힘들었었겠구나 하는 그 공감과 위로의 말, 그 이상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시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너무도 악하게 구는 누군가 때문에, 아니 갑자기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좀 더 편하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불의를 저질러서 무언가 이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려고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푸르르고 싱그러워 보이고 프레쉬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리고 바로 교훈을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제일 잘 아는 것인 양 그렇게 세상 살이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존재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존재함이 의심받으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몰려올 때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를 더욱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없는 결정으로 가는 그 길을 나도 한번 그냥 가볼까라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 때문에,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가는 그 길로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악인과 똑같은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죠.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진정한 내 안의 부흥을 소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소유의 넉넉함, 또 자녀의 형통함, 이 범접할 수 없는 나의 미모와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기, 뭐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영적인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 없는 형통을 바라보며 아 나는 왜 저렇게 못될까 하고 부러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꾸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건강의 기쁨, 또 부요함의 기쁨, 자녀의 출세와 형통의 기쁨,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쁨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의미와 절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이 기쁨의 길을 선택하자라는 이 어려운 이 결단이 오늘 우리 내 안의 부흥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충분한 나의 기쁨이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도대체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기쁨의 근원의 질적인 다름과 같이 그 소원도 하나님을 닮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구할 때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날과 같은 위기와 이 불안의 시간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위기와 재난의 때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더 힘을 길러야지 하며 나의 힘을 키우려고 애쓸 때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이 신뢰와 믿음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꿰뚫어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맡기고 의지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잖아요.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모든 생애,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흥을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뭐 신령한 은사를 하나 받거나 아니면 나무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포효하는 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는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건강도 또 우리의 살림살이도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살아 누려야 한다는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여호와를 의뢰하고 악인의 형통에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당면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쁨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준비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일으켜야 할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살도록 느슨해졌던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그 recalibr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저울을 이렇게 보면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저울의 0점 초점이 옆으로 비껴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다시 그 0점 초점을 맞추는 의미의 이 recalibrate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 시기가 time to recalibrate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느슨해졌던 믿음의 생활들, 내가 연약해서 맨날 넘어졌던 것들, 말씀으로 다시 부여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분노와 좌절이 쌓여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 생활을 recalibrate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0점 초점을 맞춰서 이 눈금을 정확하게 재듯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하죠. 뭐 결국은 또 기다리는 거야. 뭐 하나님 항상 그렇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급하게 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내 안의 부흥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림을 연습하라고, 그것을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조급하게 자기 길을 선택하여 이 그럴듯해 보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 비교 자체를 멈추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내 안의 부흥은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도 익숙해서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성경에 이렇게 줄만 그어놓았던 이 줄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느덧 내 삶 가운데서 수용되어지고 어느덧 내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정의 부흥, 또 일터의 부흥,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내 전 인생을 하나하나 맞추려는 그런 시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이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된 이 집안에서의 삶, 매여 있으나 누구보다 자유했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기뻐하면서 어제 기뻤던 세상 일들이 오늘은 하나님만큼 더 기쁘지 않은 나로 변한 내 안에 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힘있게 붙잡고 더욱더 신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는 내 안의 부흥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우리 집안에서의 삶,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일터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